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제거는 단순히 포격으로 무너진 장벽을 복원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젯밤 화상연설에서 스위스 루가노에서 국제기관들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회의가 열린 데 대해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자유롭고 현대적이며 안전한 나라가 돼야 한다며 특히 환경 등면에서 어느 모로 보나 그렇게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회복은 단순히 수년 뒤의 일이 아닌 현재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은 점령군으로부터 수천 곳의 거주지를 해방시켰고 매주 새로운 해방지가 추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예로 들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 대량 파괴의 고통을 겪었으며 이것은 사회 기반 시설의 재건, 의료와 사회복지 사업의 복원, 경제적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량의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은 단지 우리가 승리한 뒤 처리해야 할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당장 지금 해결해야 할 일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우리의 파트너들과 모든 민주주의 세계와 함께 당장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민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매일 러시아의 공세에 대응하는 일은 초인간적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다며 이것은 우리의 독립, 우리의 자유, 그리고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의 운명에 관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군 고위 장성들로부터 우크라이나 내 공세 작전 개발에 관한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알렉산드르 파블로치 라핀 중장과 세르게이 블라디미로비치 스로비킨 대장이 부여된 임무 달성에 대한 보고와 함께 공세 작전 개발에 관한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현장 지휘관들의 모든 제안들을 시야에 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작전에 참여한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소속 부대들은 휴식이 필요하겠지만 동부와 서부 군관구를 포함한 기타 부대들은 계획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루안스크 지역 승리 달성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포로로 잡힌 뒤 사형 선고를 받은 우크라이나군 소속 영국인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지난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법정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뒤 영국 국적 에이든 에슬린 씨의 변호단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에슬린 씨의 변호인은 에슬린 씨의 행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사건의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법정은 지난달 9일 에슬린 씨 외에 모로코 출신 브라임 사둔 씨와 영국 출신 쇼 피너 씨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용병 역할을 수행했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피너 씨와 사둔 씨의 변호인도 지난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반출하기 위한 우회 수송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어제 영국 의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터키의 보스포루스 협약에 의존할 수 없다면 내륙 철도나 다뉴브강을 사용하는 차선책을 제안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소규모로 곡물을 반출하기 위해 철도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국군이나 흑해에 있는 다른 군함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대안들이 있다면서 만일 해상 수송로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우크라이나 곡물 반출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자국 항구를 차단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곡물을 탈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항구 차단이 국제 식량 가격을 이미 상승시켰고 전 세계 재앙적인 식량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이 항구에 설치한 기뢰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어제 미국 중부 도시인 시카고 교회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6명이 숨졌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수도 컬럼비아 특별구 워싱턴 DC 의회가 최근에 오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김치는 수천 년 동안 한국 음식과 문화의 주식이었고 야채를 소금에 절이고 발효시킨 음식이라고 정의하면서 컬럼비아 특별구는 김치의 역사와 그 영향력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의미로 김치의 날을 제정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11월 22일은 한국 정부가 김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2020년에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미국에서 김치의 날 제정은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올해 2월에 버지니아와 뉴욕주에 이어서 워싱턴 DC가 네 번째인데요. DC 의회의 김치의 날 결의안에는 김치의 역사와 또 영양학적 배경과 함께 지역 한인사회 역사와 영향력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거의 200만 명 정도인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한인 인구는 미국에서도 세 번째로 큰 규모고요. 한국의 대중음악, 화장품, TV 드라마, 또 부상하는 한국계 미국인 요리사들이 세계적 수준의 한국 음식을 알리고 있어서 미국 사회에 아주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정도인 삼국시대 초기에 기원을 둔 김치는 고춧가루와 파, 마늘, 생강, 젓갈 등 다양한 재료와 양념으로 만들고 그 종류가 수백 가지이며 뇌졸중과 암 등 발병을 낮추는 효과와 연관되어 있으며 미국의 주요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 2013년 유네스코가 김치를 준비하고 보존하는 한국 전통의 김장 과정을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 인정했다고도 명시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김치는 약 2,800만 달러치로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해서 그 시장 규모가 10배가량 커졌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6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종일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집니다. 또 밤부터 평안북도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삼전의 아침 최저가 15도고요. 해산 18도, 중강 21도입니다. 함흥과 장전이 22도, 신의주 원산 23도, 해주 개성 24도, 평양과 사리원은 25도가 아침 최저 기온입니다. 낮에는 선봉이 22도에 머물겠고 청진이 23도지만 장전, 원산, 함흥 27도, 해산과 개성과 평양이 31도입니다. 중강 32도, 강계 32도, 서쪽 기온이 29도에서 32도 사이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2.5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노래로 조지 마이클의 페이스 준비했습니다. 지구촌 소식 이어집니다. Well, I guess it would be nice if I could touch your body. I know not everybody has got a body like you. But I gotta think twice before I give my heart away. And I know all the games you play because I play them too. Oh, but I need some time off from that emotion. Time to pick my heart up off the floor. Oh, when that love comes down.
Cause I gotta have faith. Ooh, I gotta have faith. Because I gotta have faith, faith, faith. I gotta have faith, faith, faith.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자국을 재건하는데 7,500억 달러가 필요하다면서 3단계 재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카라칼 파크스탄 자치공화국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해서 18명이 사망했습니다. 미얀마가 군부 장악 후 처음으로 고위급 국제 행사를 개최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7,500억 달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요?
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가 4일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으로 이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7,500억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7,500억 달러 많은 돈인데요. 이 재건 작업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요?
네, 슈미할 총리는 이 재건 작업의 실질적인 재원은 러시아 정부나 올리가르히에게서 동결한 자금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슈미할 총리는 이 자금이 3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참고로 이 올리가르히는 러시아 내 신흥 재벌 집단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슈미할 총리는 러시아 당국이 잔인한 전쟁을 시작했고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파괴했다라며 러시아가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는 원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계획된 행사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우크라이나 개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회의였는데요. 그런데 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이번 회의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네. 자, 슈미할 총리가 4일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3단계 재건 방안을 제시했다는데요?
네. 슈미할 총리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사회 기반 시설에 최소한 1,000억 달러의 피해가 났다면서 이 3단계 재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이 상수도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이 다음 2단계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시작하는 신속 재건 단계입니다.
그러면 신속 재건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요?
네, 임시 주거지나 병원, 학교 등을 건설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장기적으로 국가를 변형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번 회의에서 연설했네요.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수도 크이우에서 화상으로 연설했는데요. 그는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것은 민주세계의 공통 임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이 국제 평화를 지원하는 데 있어 큰 기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이 우크라이나에만 좋은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재건이 한 나라의 지역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민주세계를 단합시키고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에 우리 시대에 가장 야심찬 사업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한 스위스의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은 이 공포와 악의적인 파괴 그리고 슬픔의 시기에 우크라이나를 도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자기 결정과 평화 그리고 밝은 미래가 있는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전망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필요한 투자의 경로를 제시하고 이 사업 진행 상황을 조율하며 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이 재건 플랫폼을 통해 EU 집행위는 이 개혁과 투자를 결합하는 운영 프로그램에서의 이 광범위한 전문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횟수를 지원했죠?
그렇습니다.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 개전 이래 지금까지 EU가 약 65억 달러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라면서 이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중장기 재건 작업에 실질적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유럽 투자은행에서 사일회에서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거액의 기금을 조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요.
네, 유럽 투자은행 EIB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최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금은 러시아의 침공에 파괴된 이 다리와 상하수도 같은 인프라 복구 사업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수출 강화와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이 우크라이나 재건회의는 5일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원칙을 담은 루가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시크 지역을 해방시킨 러시아군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전투에 참여한 부대는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다른 지역 부대는 전투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한시키 지역을 빼앗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다음 목표인 도네츠크 지역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5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서 중요한 일정이 있었네요.
네, 핀란드와 스웨덴이 5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본부에서 이 나토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서북부의 카라칼 파크스탄 자치공화국에서 최근 격렬한 시위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하고 240여 명이 다쳤다고 우즈벡 당국이 밝혔습니다.
예, 시위가 왜 일어난 겁니까?
예,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추진하던 개헌안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우즈베크 헌법에는 이 카라칼 파크스탄을 영내 주권공화국으로 규정하면서 이 주민투표를 통해 우즈베크에서 분리 독립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헌안에 이 조항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안에 카라칼 파크스탄의 주권이나 분리 독립권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카라칼 파크스탄에서 이 개헌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요. 지난 1일에는 자치공화국 수도인 누쿠스에 모인 시위대가 이 도심 행진에 이어서 지방정부의 청사에 난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난 거네요.
맞습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이 사망자 가운데 14명은 민간인이고 4명은 사법집행관리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요 사태 과정에서 500여 명이 체포됐는데요. 현재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석방됐다고 합니다.
네, 이 카라칼 파크스탄이라는 지역이 우즈베키스탄 안에서도 위치가 어디입니까?
네, 우즈베크 서북부 아랄해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이 이 소수민족인 카라칼 파크족이 사는 곳인데요. 7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진 이 카라칼 파크족은 우즈베키스탄의 주류와 다른 고유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즈베크 정부 쪽에서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우즈베크 대통령실은 범죄자들이 이번 사태를 선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국외 망명 세력들은 공화국 정부 해체와 새 선거, 그리고 고문이나 자의적 구금 등 현지 사법 집행기구의 행태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유혈 사태가 벌어졌는데 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소요 사태가 발생하자 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결국 이 카라칼 파크스탄 자치공화국의 지위를 변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2일 밝혔는데요.
네네.
이와 동시에 이 지역에 한 달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얀마로 가겠습니다. 미얀마에서 국제행사가 열렸네요.
그렇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4일 메콩강유역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정부를 전복한 후에 처음 주최하는 고위급 국제행사입니다.
네, 메콩강유역 국가들, 어떤 나라들입니까?
네, 중국과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입니다. 네, 이들 6개국이 메콩강 삼각수주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요. 지난 2016년 중국 주도로 란창강 메콩강 협력그룹을 출범시키고 정상회담이나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관련 현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의가 그 란창강 메콩강 협력그룹 차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미얀마 중부도시 바간에서 열린 이번 회의 주제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였는데요.
예.
미얀마 국영 MRTV는 우나마옹 루인, 미얀마 군정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브락소콘 캄보디아 외무장관 등이 팔꿈치 인사하는 모습 등을 방영하면서 이들 국가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대표로 미얀마를 갔네요.
네, 왕이 부장이 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이에 이후에 미얀마를 찾은 중국 쪽의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왕이 부장은 3일 우나마옹 루인 미얀마 군정 외무장관과 개별 회담도 했는데요. 미얀마 국영 매체는 이 두 사람이 양국 합작 사업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하고 미얀마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이 미얀마의 최대 교역국이자 오랜 우방입니다. 중국이 특히 이 미얀마의 광산과 가스관 건설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왔고요. 러시아와 함께 주요 무기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네, 자 미얀마 쿠데타 정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중국이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해서는 이른바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난해 발생한 이 쿠데타도 미얀마 내정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 군부 쿠데타를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얀마에는 민간 중심의 임시 정부도 있죠.
네, 지난해 4월 민주진영이 국민통합정부에 NUG라는 임시 정부를 구성하고 군부에 저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심점이 약해서 국제사회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번 군부 주최 행사에 중국을 비롯한 영내 국가의 외교 수장들이 참석함으로써 군사정권의 합법성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 임시정부에서는 그러면 이번 행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네, 임시정부 외교부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행사는 미얀마 유혈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계획에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참가한 6개국 가운데 중국을 뺀 나머지 5개국이 모두 아세안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 미얀마 임시정부의 비판에 무게가 실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순서입니다. 부지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김현숙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미국은 전진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에서 독립기념일 행사 도중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한 6명이 숨졌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신문사가 매주 2개꼴로 폐간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은 7월 4일 미국의 생일 독립기념일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연설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미국은 항상 움직이고 있고 항상 진행 중이라며 국민들에게 낙관주의와 단결의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군인 가족들과 참전 용사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의 진보와 전진, 새로운 가능성의 창조, 약속의 이행 등을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는 전달을 했지만 사실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AP와 NYC 여론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85%가 미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최근 연방대법원의 보편적 낙태권 판결 폐기에 따른 혼란과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미국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비판적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AP와 NYC 여론조사에서 미국 경제가 나쁘다고 답한 비율은 79%에 달했는데요. 공화당원의 경우 90%가, 민주당원은 6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후 과거 최악의 상황이 다시 우리를 후퇴시키는 상황이 될 때로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방대법원의 이 보편적 낙태권 폐기 결정을 얘기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기 원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정치적 양극화도 현재 미국인들이 우려하는 상황으로 꼽히고 있죠.
예, 최근 선거의 즉 사이트인 538과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사안 가운데 정치적 양극화가 3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민들의 단결을 호소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시험받는 것처럼 과거에도 시험받는 적이 있지만 결코 실패한 적은 없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라를 정의하는 핵심 신념과 약속에서 결코 벗어나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후에 독립기념일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이 불꽃놀이도 관람을 했다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질 바이든 여사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백악관 발코니에서 워싱턴 DC에서 펼쳐진 불꽃놀이를 감상했습니다. 또 백악관에 초대된 수백 명의 군인 가족과 행정부 직원들은 백악관 잔디밭에서 불꽃놀이를 즐겼습니다.
네. 미국 독립기념일이 되면 미국인들이 이렇게 불꽃놀이라든지 바비큐 파티도 즐기지만 여행도 많이 떠나죠.
맞습니다. 올해는 독립기념일이 월요일이다 보니 전주 목요일부터 독립기념일 연휴를 즐기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주류였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2년 넘게 발이 묶여있던 미국인들이 올해 대거 여행길에 오르면서 항공 대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길래 항공 대란이라고 할까요?
예, 미국 교통안전청 TSA에 따르면 지난주 목요일인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미국 공항을 찾은 여행객은 9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금요일인 1일에는 여행객이 249만 명에 달하면서 팬데믹 이후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항공 대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항공사들이 이렇게 많은 승객들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독립기념일 연휴에 운항이 취소된 항공편은 2,200편이 넘고요. 지연된 항공편은 2만 5천편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연휴 끝자락인 4일 오후부터는 취소나 지연된 항공편이 크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올 들어서 미국에서 항공 대란이 일고 있다 이런 소식 정말 여러 차례 전해드렸거든요. 항공사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예, 원래 미국에선 여름 휴가철이 되면 많은 사람이 여행에 나서기 때문에 공항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급증한 여행객에 더해 태풍 등 악천후도 운항 차질의 원인이 되는데요. 자, 올해는 비행기 조종사를 비롯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력을 줄인 항공사들이 갑자기 늘어난 여행객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 AP통신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인력 부족으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도 독립기념일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나고 또 즐겁게 파티를 즐기는 독립기념일인데 총기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 하일랜드 파크에서 독립기념일 기념 퍼레이드를 노린 총격이 발생해 최소한 6명이 숨지고 최소 30명이 다쳤습니다.
네. 퍼레이드라면 거리에서 축하 행렬이 이어지는 그 시가행진 행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총격이 발생한 겁니까?
예, 퍼레이드가 시작된 건 4일 오전 10시쯤인데요. 행사가 시작된 지 10분 만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격범이 인근 건물 옥상에서 퍼레이드 행렬을 향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한 건데요. 총소리가 나자 행진 참가자들과 관중들은 현장에서 급히 대피했습니다. 특히 이날 퍼레이드는 지역사회 행사로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많았는데요. 사건 현장엔 유모차나 어린이 자전거들이 내팽겨져 있어서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현장에서 총격이 나서 사람들의 충격이 더 컸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축제가 미국 특유의 감염병으로 산산이 찢어진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월 4일 독립기념일은 1년에 한번 축하하지만 대규모 총격 사건은 매주 발생하는 미국의 전통이 됐다며 기탄했습니다.
네. 자, 총격 범위 잡혔죠?
예, 사건 현장에서 소총 한 정을 확보한 경찰이 용의자 검거에 나섰는데요. 이날 저녁 하일랜드 경찰국의 루 조그먼 서장은 22세 백인 남성 로버트 크리모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크리모 씨는 사건 현장에서 8km쯤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는데요. 하일랜드 파크 경찰은 다만 크리모 씨를 용의자가 아닌 요주의 인물로 지칭하고 신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사건 동기에 관해서 알려진 건 있습니까?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경찰이 범행의 정확한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레이크 카운티 중범죄 태스크포스 팀의 크리스토퍼 코벨리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 한 명의 단독 범행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크리모 씨는 랩을 하는 가수인 래퍼 출신으로 이 소셜미디어에 폭력적인 가사를 담은 노래와 영상 등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최소한 6명이 숨지고 또 30명이 다쳤는데 희생자들은 누구인지 공개가 됐습니까?
경찰이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을 아직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5명은 성인으로 사건 현장에서 숨졌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한 희생자에 관해선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가운데 멕시코 국적의 남성도 한명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자, 앞서 일리노이주 주지사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는 이 뉴욕주 버펄로에서 흑인을 겨냥한 충격으로 10명이 숨졌고, 열흘 후에는 텍사스주 유베리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학생 19명을 포함해 21명이 목숨을 잃는 등 최근 들어 총격으로 목숨을 잃는 희생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총격 사건 언급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독립기념일에 또다시 미국 사회에 슬픔을 가져온 총기 폭력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기 폭력 확산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미 의회는 신원조회와 총기 구매 제한 적용 범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백악관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신문사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요?
예, 미국의 신문사들이 일주일에 두 개꼴로 폐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 통신은 최근 노스웨스턴 대학 메딜 저널리즘 스쿨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특히 지역 신문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믿을 만한 지역 언론이 없는 지역은 더 가난하고 낙후됐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교육 수준이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일주일에 두 개꼴로 폐간된다. 적지 않은데요. 자, 미국의 신문사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5년에는 미국에 약 8,900개의 신문사가 있었는데요. 올해 5월 말에는 남아있는 신문사의 수가 6,380개에 못 미쳤습니다. 약 17년 만에 신문사의 4분의 1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지역 언론사도 대부분 대규모 감원이나 발행 부수 축소를 통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자, 신문사들이 왜 이렇게 계속 문을 닫고 있는 걸까요? 미국 사회에 영향을 끼쳤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하고도 또 관계가 있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페넬로피 뮤즈 에너베시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긴축에 따라 많은 신문사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문사 폐간이 지난 2006년 이후 같은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라진 신문사는 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 말 이후 360개 신문사가 사라졌고, 이중 24개를 제외한 모든 신문사가 지역사회에서 발행되던 주간지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신문사가 폐가 나면요, 여기서 일하던 직원들은 또갈 곳을 잃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 2006년까지만 해도 신문업계에서 일하는 언론인은 7만 5천 명에 달했는데요. 지금은 3만 1천 명에 그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신문사들의 연간 수익 역시 500억 달러에서 210억 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신문사들의 재정난 걱정하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있어 왔죠.
예,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종이 신문을 읽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판매 부수가 감소했고요. 이에 따른 광고 수익 부진으로 2000년대 들어 신문사들의 파산, 폐간 소식이 줄을 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선 사업가들과 정치인들이 여기에 더 관심을 기울였지만 신문업계의 광고 모델 붕괴를 막지는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에버네시 교수는 최근 몇 년간 디지털 뉴스 시장의 성장이 있었지만 업계의 전반적인 경향을 상쇄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디지털 신문이라는 것은 기존의 종이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뭐 휴대전화, 손전화나 컴퓨터로 볼수 있는 그런 신문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보고서는 디지털 신문이 종이 신문의 대안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많은 디지털 신문이 한 가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기부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대도시에 집중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7천만 명의 미국인이 지역 신문이 아예 없거나 단한 개밖에 없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에버네시 교수는 이로 인해 사회적 결속력은 물론 우리의 민주주의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신문이라고 하면 아직도 매일 이른 아침에 배달되는 신문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신문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예, 주 7일 종이에 이 세대에 배포되는 일간지도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내 100개 유력 신문 가운데 40개 신문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디지털 판만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디지털화는 더 속도를 내게 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연구에 참여한 팀 프랭클린 교수는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디지털 전환을 더 재촉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신문업계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변화, 뭐가 있을까요?
예, 보고서는 수백 개의 중소신문들을 사들이는 새로운 지역 뉴스 체인을 비롯한 신문 체인의 성장이 업계 요동을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지 주민이나 업체가 소유하는 신문은 미국의 150개 일간지 가운데 단 12개, 5,140여 개 주간지 가운데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빌리지 피플의 YMCA로 잠시 쉬어갑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1920년대 전후 흑인들이 인종차별로 고통받고 있을 때 미국 여러 도시에서 인종문제 폭동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인종폭동은 1920년대를 전후해서 벌어진 인종폭동 가운데 최악의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 발단은 한 흑인 소년의 죽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백인들이 해변에서 수영하고 있을 때 흑인 소년 한 명이 작은 보트를 타고 백인들이 이용하는 해변 한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때 몇몇 백인들이 흑인 소년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흑인 소년은 백인들이 수영하는 해변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돌을 맞고 목숨을 잃었는데요. 소년이 물에 빠져 익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흑인들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순식간에 흑인 폭도들과 백인 폭도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서로 싸웠고 폭동은 2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시카고를 비롯해서 여러 도시에서 인종폭동이 이어졌지만 북부와 서부 지역으로 흑인들의 이동은 계속됐습니다. 흑인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적어도 남부에 살던 때보다는 더 나은 삶이길 바랐습니다.
흑인들이 오랜 삶의 터전인 남부를 떠난 이유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였습니다. 남부에서 흑인은 경제적으로 일어설 기회가 적었고 인종차별이 심했고 무엇보다 백인이 흑인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상황이 일상처럼 아주 흔했습니다. 고향에서 평생 백인에게 차별당하고 억눌려 살 수 없었기에 흑인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고향인 남부 시골 농장을 떠나 북부 도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의 삶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에 정착한 흑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생활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사는 건 더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북부에서 만난 백인들 역시 남부 백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시 백인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 드러내놓고 차별하진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여전히 흑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도시 백인들은 끔찍한 인종폭동을 일으켜 흑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꿈을 안고 남부를 떠났던 수많은 흑인은 새로운 지역에 정착해 사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부 흑인들은 북부 도시에서 겪은 인종차별 경험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이들은 남동부 시골은 인종차별이 공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북부 도시는 속으로 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인종차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남부의 공개적인 인종차별을 북부의 비밀리에 자행되는 인종차별과 서로 맞바꾸었을 뿐 흑인들은 미국 남부와 북부 어디를 가든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았습니다.
흑인들은 인종차별에 대해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일부 흑인은 1900년대 초 유명한 흑인 지도자 부커 워싱턴의 사상을 따랐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노예제도가 폐지된 뒤에도 흑인들이 여전히 차별받고 가난에 시달리던 때에 흑인 사회의 교육과 경제력 향상을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1856년 4월 5일 버지니아주 프랭클린 카운티의 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담배 농장의 백인 농장주였고 어머니는 부엌일을 하는 흑인 노예였어요. 부커 워싱턴은 노예 해방이 선언되고 웨스트버지니아 광산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웠고 18살 때 버지니아주 햄턴의 한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는 노예였던 흑인들과 자녀들에게 전통적인 교과 과정 외에도 목공과 벽돌공, 양재 같은 다양한 실업 과목을 가르쳤어요. 부커 워싱턴은 이 학교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학교라고 확신했습니다. 흑인들이 노예 수준에서 벗어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8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햄턴에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 청소 일을 하며 독하게 공부를 마쳤어요.
부커 워싱턴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했습니다. 1856년생인 부커 워싱턴은 노예로 태어난 흑인의 마지막 세대로서 흑인들의 목소리를 강력히 대변했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다른 흑인들도 모두 교육을 받고 깨우칠 수 있길 바라면서 평생 교육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1881년 엘라베마주에 신설된 흑인 사법대학인 터스키기 전문학교 초대 학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흑인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를 급속도로 성장시키면서 더 적극적으로 흑인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남부 백인들이 모이는 국제행사에서 흑인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미국인들은 흑인 최초로 국제회의 무대의 강연자로 선 부커 워싱턴의 연설에 환호했어요. 부커 워싱턴의 노력으로 백인 자선사업가들은 흑인 교육에 재정적인 후원을 보냈고 1900년에는 전국 흑인기업연맹을 결성해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남부의 흑인들을 위한 공립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실제로 남부 여러 주의 흑인들은 노예 해방이 선언된 뒤에도 민권과 경제활동, 교육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1915년 5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대학에서 일하며 흑인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이어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조심하세요. Be careful. 이런 말을 Don't become a statistic. 통계가 되지 마세요. 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Happy to be here again.
Did you know this city's violent crime is on the rise?
I heard. There's a 1 in 100 chance of falling victim to a violent crime in this city. So they say, don't become a statistic. Go home early. And don't stay late at work.
제가 존에게 이 도시의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아냐고 물었더니
1 in 100 chance of falling victim to a violent crime in this city.
이 도시에서 100명 중 1명꼴로 강력 범죄의 희생양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라는 표현으로
Don't become a statistic.
통계가 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통계 숫자에 끼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Don't be a statistic. Don't become a statistic.
조심하세요.
Don't be a victim of violent crime.
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마세요. 그럼 이번에는 평소에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조심하라는 말에 특히 감기 조심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같은 말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ow are you doing?
I think I'm doing okay. How about you?
The same. But David is in the hospital.
Is he okay?
He caught the COVID virus, but he's fine now. He will be released this afternoon.
After all, health is the greatest gift.
I agree. But I have to go now. Stay healthy.
You take care and don't catch the virus.
데이빗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존이 건강이 최고의 선물이라며 건강하게 지내세요. Stay healthy.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걸리지 마세요.
Take care and don't catch the virus.
헤어질 때 건강하세요. 잘 지내요라는 take care 뒤에 don't catch, 붙잡지 마세요. Don't catch 뒤에 감기 등 여러 가지 질병을 붙이면 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Take care that you don't catch a cold. Be careful, don't catch a cold.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Take care that you don't catch COVID. Be careful, don't catch the virus.
이번에는 조심하라는 말 look out for를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are you going to Europe?
Next week. See you in a month.
Make sure you look out for pickpockets in Europe. You should always look out for trouble. You don't want to lose your stuff, especially your passport. So be safe. See you next month.
제가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존이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Look out for pickpockets.
Look out for 뒤에 조심해야 할 사람이나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You should always, 당신은 항상 look out for, 조심해야 합니다. Don't lose your stuff, 당신의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자, 그럼 끝으로 조심하세요.
Don't become a statistic.
통계에 포함되지 말라는 표현으로 조심하라는 말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know this city's violent crime is on the rise?
I heard. There's a 1 in 100 chance of falling victim to a violent crime in this city. So they say, don't become a statistic. Go home early and don't stay late at work.
Everyday English, 비의 매일 영어. 오늘은 조심하세요. Don't become a statistic. 통계에 포함되지 말라는 표현으로 Don't be a statistic. 조심하라는 표현 할 수 있다는 것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원 리퍼블릭의 카운팅 스타즈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wing my heart across the line. In my face is flashing signs. Seek it out and ye shall find. Old, but I'm not that old. Young, but I'm not that bold. And I don't think the world is sold. I'm just doing what we're told. I feel something so right. Doing the wrong thing. And I feel something so wrong. Doing the right thing. Kills me, makes me feel alive. Down this river every time. Hope is our four-letter word. Make that money.